창세기 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의 첫 부분은 세계가 창조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전하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그것이죠. 대략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세계의 창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인 2장 4절에서 2장 끝부분까지는 창조일 가운데에서 특별히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상세히 전하죠. 창조란 말은 우리도 자주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도 창의성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하죠. 창의성이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줄 아는 그런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뭘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생각만이라도 이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것, 이제 그런 것을 떠올릴 줄 알아야 멋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의성이 부족하다든가 너는 창의성이 없구나 이런 말은 거의 욕처럼 들릴 지경입니다. 이렇듯 창조란 말은 창의성이란 말은 우리에게 가깝지만 그렇다고 창조란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보아도 그렇죠.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말은 입에 달고 살면서도 우리는 별로 창의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인생의 무료함을 아주 자주 느낍니다. 대부분의 인생을 무료함으로 지겨워서 어쩔 줄 모르고 누군가가 새로운 일을 좀 벌여주기를 이제 바라죠. 여기 청년 일부 회원들께서는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다수일 텐데 이제 새 학기 시작한 지 보름 정도 됐습니다. 자, 학기가 시작할 때는 뭔가 이번 학기에는 지난 학기와는 다른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떠신가요? 새 출발의 상쾌함은 어느덧 사라지고 벌써 권태가 스멀스멀 밀려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창의성, 곧 창조란 말을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공원을 지나오시면서 이제 꽃이 핀 것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 꽃을 보면서도 저 꽃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식물에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추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또 새순이 트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체 그 식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경이로워하지만 그 일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우리 형편을 보면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저 우리가 이해할 만한 작은 부분의 어떤 새로운 일도 아니라 세계가 창조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먼저 기억해 둘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1장의 많은 부분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를 마치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듯 그렇게 성경 본문을 감상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기 위해서는 이제 높은 곳을 찾죠. 산 위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전망대를 만들어서라도 내려다 보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높은 곳에 있을 때에야 현장에서는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을 크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조 이야기는 굳이 비유하자면 저 위에서 펼쳐지는 어떤 커다란 이야기를 저 밑에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는 것과 같은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지만 어디를 주목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내를 받아가며 좌우로 상하로 눈을 따라가며 그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굴을 구경하시게 되면 동굴에 가면 대부분의 동굴에는 이미 만들어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따라 가죠. 그리고 또 위험한 곳에는 난간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너머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봐야 할지도 불을 켜놓은 곳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라고 불을 밝혀둔 곳을 쳐다보면서 설명을 듣고 아 그런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 것 없이는 그저 깜깜할 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잃을 그런 위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대할 때면 바로 이런 태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창조에 대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계시 전체를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함께 기억해야 할 점도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정반대의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는 잘 모르는 일이니까 잠자코 저 구석에 있어라, 애들은 가라 그런 태도가 아니시라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보고 듣고 보고 들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셔서 굳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바가 있으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두라고 하는 얘기니 열심히 따라가며 들어야 할 필요도 동시에 있는 것이죠. 자, 이 같은 두 가지 점. 첫째는 우리 머리로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여기 펼쳐진다는 것.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주려고 마련하신 이야기라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첫 단락은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말하듯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창조는 7일이라는 단계를 거쳐 완성되고 있습니다. 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6일 만에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다 창조된 이후에 일곱째 날에 이 모든 일의 결론으로 안식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조 이야기는 매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것저것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조 행위는 앞서 말했듯 6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여섯째 날의 창조, 곧 인간의 창조에 대해 보다 긴 분량을 할애해서 소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창조는 거기에만 길 뿐이 아니라 다시 2장에서 다시금 더 자세히 이제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이어지는 그 천지 창조에 대한 이 첫 단락의 절정은 인간 창조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마지막에 창조되는 피조물인데 28절과 29절 같은데 보시면 그 전에 창조된 것들이 인간의 삶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바를 알 수 있죠. 자, 인간은 가장 나중에 창조되었음에도 먼저 창조된 여러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의 창조는 그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인간의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SOC 사업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사회 간접 자본이란 말인데, 이제 뭐 도로를 만든다든가, 교량을 세운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 보통 떠올리죠. 자, 이런 것과 같은 일이 오늘 그 본문이 다루고 있는 특별히 1장 23절까지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절정 전까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절정에 빠진 이야기라니 뭔가 맥이 빠진 그런 소리로 들리긴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가면 이제 다음에 나올 인간 창조의 이야기가 얼마나 무게 있는 이야기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인간과 무엇을 하시려고 세계까지 만드셨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다시 전체 윤곽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1장 1절로 가보시면 처음에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땅에 대한 상황이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서 세상에 빛이 생겨나죠. 이것이 이제 첫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물 가운데 궁창, 궁창은 빈 공간을 뜻합니다. 자, 궁창을 만드셔서 물을 나누시죠. 그리고 그 궁창을 이제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갑자기 물이 어디서 왔나 싶은데 물은 2절에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해서 수면, 물 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물이란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땅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셋째 날로 이어가면 하늘 아래 물을 모아 바다와 땅을 구분하시죠. 그리고 땅에는 식물이 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넷째 날에 가면 이번에는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아는 해, 달, 별들이 땅에 빛을 비추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가면 바다와 하늘을 생명체로 채우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으로 완성은 아닌지 그렇게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죠. 자, 그렇게 땅과 바다와 하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안은 무언가 많은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섯째 날에 이르면 하나님은 다시 창조 행위를 이어서 땅을 더 채우는 일을 계속해 가시죠. 우리가 아는 동물들이 창조되고 그리고 이때 인간이 창조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흐름으로 이 창조 기사는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 눈길 끄는 점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장 1절로 다시 와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죠.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지는 원래 그 히브리어에는 하늘들과 땅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한자로 번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제 땅을 창조하셨다고 1장 1절에 말하는데 2절로 넘어가면 하늘 이야기는 빠지고 갑자기 땅으로 초점이 모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나오는 땅에 대한 묘사는 이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설명이 주어집니다. 땅은 어떠했는가? 혼돈하였다. 자, 혼돈하였다는 말은 아직 형태나 틀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 다음 공허하다는 말은 이제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깊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흑암이 그 위에 있는가라고 묻게 되는데 이 깊음이 무엇인지는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깊음 위에 하고 수면 위에 라는 말이 표현이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수면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지금 땅은 물과 같은 상태, 곧 유동적인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그 무엇이 바로 땅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아직 형태가 갖추어지지도 않았고 무언가 들어서지도 않는 그리고 유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깊고 어두운 어떤 것이었다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아직 굳어지지 않은 무언가가 어둠 가운데 그 깊이를 알 수 없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루만지듯 그 무엇과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에 이제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태의 땅을 향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이르셨다고 3절에 나와 있죠. 자, 빛이 있으면 어둠에 감추어져 있던 것도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 싶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을 하려면 우리는 일단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들을 대상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앞뒤도 없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가시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다시 창세기 1장 3절로 가보시면 여기서 하나님은 그저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분이 이 일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분이 바로 그 성자 하나님, 이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1절에서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2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 속에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지금 삼위 하나님이 모두 창조일에 관여하시고 있다라고 이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1절로 가보시면 1절에 보면 창조된 것들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들도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의 내용 이어지는 내용들은 땅에 대한 내용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에 나오는 이 천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우리 눈에 감지되지 않는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오늘 본문은 그 주된 관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땅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태초라는 말입니다. 자, 처음이라는 말, 맨 처음이란 말인데 우리는 태초에라는 말을 보면 이 태초가 언제일까 하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이라는 말은 시간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자,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 처음도 말할 수 있고 나중도 말할 수 있고 지금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란 언제일까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이미 창조의 결과 속에서 갖게 된 관점을 갖고 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태초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태초가 언제일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가 바로 처음이라고 불리는 때였다라고 이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초 너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 너머에는 처음이고 나중이고 뭐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로 처음이라고 말할 만한 때가 생겼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람에 처음, 나중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출발점이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라는 말을 들으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만물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 창조란 말은 세계 창조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 무언가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온갖 것들이 만들어진 일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본문은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이 세계가 형성되어 있는 틀, 곧 시간과 공간 역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있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이르시죠. 그랬더니 정말 빛이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죠. 자, 왜 보시기에 좋았는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4절에 보면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빛과 어둠을 나누려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절에 보면 빛과 어둠이 구분되고 어둠이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라는 말 속에 이제 그 새롭게 형성된 질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낮과 밤이 빛이 있게 된 바람에 낮과 밤이 생겨났고 낮 뒤에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낮 뒤에는 계속 밤이 이어지고 밤 다음에는 낮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낮에서 밤으로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지금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없애버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죠. 그런데 빛이 생겨서 2절과 같은 상태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두워 보이지 않던 그 깊은 유동적인 어떤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햇볕도 아직 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볕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빛이 있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 보고 어둠을 말살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빛과 어둠 사이에는 어떤 대결 구도 같은 것이 있지 않죠. 자, 빛이 등장하여 어둠은 자기 자리를 배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빛이 그칠 때에야 밤이 찾아오는데 이로써 어떤 리듬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자, 5절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는 말을 읽을 때 우리는 하루가 그럼 저녁에서 시작이 돼서 자, 아침으로 끝나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일이 언제 있었냐면 낮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낮이 지나면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빛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밤이 이어지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저녁이 오고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가 여전히 계속되는 하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첫째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 이어지는 그 다음 날의 여러 일들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낮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끝나면 이제 낮이 끝나면 밤이 찾아오는데 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 여기 언급되진 않죠. 그러니까 이 밤은 계속 이어지는 이 밤은 마치 일곱째 날의 안식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든 필요한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쉼을 뜻하고 있는 것으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둠 같은 건 사라져버리라고 해서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이렇게 빛과 함께 어둠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있는 그 땅, 자, 깊음이, 그 어둠이, 흑암이 깊음이 있었던 그 땅은 빛만으로는 다 해명되지 않는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도 있죠. 자, 이것이 시간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6절부터 이어지는 부분은 공간을 만드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에 보면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남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중간에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3절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자, 궁창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랬더니 그러면 물과 물이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궁창이란 어떤 빈 공간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공간이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물과 같은 상태의 그 유동적인 그것이 둘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기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궁창을 만드셨다는 표현은 좀 각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두부를 자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두부를 자르면 그 사이에 이제 틈이 따라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두부를 자르시는데 두부를 잘라 틈을 내어라 라고 하시지 않고 틈을 만드셔서 두부를 나누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틈이 주가 되는 것이고 둘로 나뉘는 것이 결과로 이제 서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하고는 좀 다르게 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두부가 나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 것이죠. 자, 이렇듯 궁창은 하나로 있던 물이 나뉘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만드셔야 되는 것으로 여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은 이어지는 9절과 좀 대조가 됩니다. 9절에 보시면 궁창 아래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물을 그저 한 곳으로 모으시면 땅이 그냥 드러나죠. 있던 땅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 궁창은 있던 것을 한쪽으로 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겨야만 구분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그 유동적인 무엇에 비로소 공간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8절에서 이 궁창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하늘은 우리가 하늘이 만들어졌다는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틀 위에 놓여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로소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열려서 처음 어둠 속에 깊이를 알 수 없이 있었던 그 유동하던 것이 그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그것은 혼돈, 곧 형태나 틀이 없는 것이었지만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속에 자리가 잡힙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땅은 다시 하늘과 바다와 땅으로 다시 구분되고 있죠. 그것이 이제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을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땅과 바다가 나뉜 일을 10절에서 셋째 날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의 절반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셋째 날 나머지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렇게 그 꼴을 갖춘 땅에, 하지만 여전히 공허하게 비어있던 땅이 채워지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셋째 날에는 땅이 채워지고,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하늘이 채워지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가 다시 채워지고, 여섯째 날에는 다시 땅이 채워지는 일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이 큰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셋째 날 땅에서 나오게 되는 식물을 우리는 식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셋째 날에 땅에서 나오게 되는 이 식물을 크게는 풀로 부르고 있죠. 그리고 그 풀을 구분하자면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씨 맺는 종류가 있고 다른 한 종류는 열매 맺는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에도 종류가 많이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물을 씨 맺는 것과 열매 맺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들어오는 그런 분류 방법이죠. 자, 이와 같은 그 성경의 분류 방식은 나중에 여섯째 날에도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24절에 가보시면 땅의 생물들을, 동물들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가축과 기는 것과 들짐승, 야생동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생물은 가축이고,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기는 생물, 들짐승이고, 그리고 들판에 뛰어다니는 것은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지금 셋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사람의 방식으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연을 전혀 모르는 우리 같은 도시인들도 여기 나오는 구분은 따라갈 수 있을 정도죠. 자, 이것이 지금 성경이 그 이 세계를 채우게 되는 대상들을 설명하는 방식인데,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넷째 날에 나오는 그 창조물들에 대한 이해도 해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늘, 새로 생긴 그 빈 공간인 하늘을 하나님께서 이제 광명체들로 채우신 내용이 나오죠. 자, 16절에 보면 그것들은 뭐냐면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와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 그리고 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단어로 간단히 말하면 해, 달,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구분은 너무 지구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별들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도 별들은 이제 태양하고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태양은 이 우주로 보면 듣보잡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그 크고 많은 별들이 겨우 한 단어로 별들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하나님 그 소개되고 있는 이 방식은 인간에게 중요한 순서대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명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15절과 17절에 보면 땅을 비추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땅을 비추어 이제 그들이 갖게 되는 용도는 무엇이냐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시간을 위한 표지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낮을 주관한다는 말은 해가 낮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해가 낮으면 해가 시간에 표시해서 시간의 흐름을 알아보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해는 빛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생명체들이, 그 앞에 창조되었던 식물들이 해를 통해 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 성경이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주관하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낮이라는 시간에는 해가 잘 챙겨서 다른 생명체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여라라는 그런 임무를 이제 부여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설명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에는 유례가 없는 설명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해와 다른 별들도 마찬가지고 신으로 추앙받기 마련이죠. 창세기가 처음 들려졌을 때 때를 짐작해보면 모세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는 특별히 이집트에는 해를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해와 달과 별은 어디에서나 신격화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다른 생명체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 그 다른 생명체들의 삶이 제대로 돌아가는 데 시중드는 역할로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은 신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대상을 말하면서 태양이나 달 같은 이름조차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은 이름 붙이는데 이제 선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예 이 광명체들한테는 이름조차 안 붙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것에 겸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임무를 수행하는 도구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광명체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 하늘과 땅과 바다를 채우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주어져 있는 임무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절정 앞까지에 도달한 창조기사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창조기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모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째, 세계는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피조물이냐 하면 창조주의 의도에 따라 그 의도를 실현하며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지금 공들여 여러 단계를 거쳐 이 세계를 형성해 가고 계십니다. 형태가 없던 이 세계가 점차 그 틀을 갖추고 모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틀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는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만 가지고도 처음부터 이 세계가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고대 근동 신화들을 보면 세계는 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생겨났다고들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세계는 몹시 혼란스러워서 뒤죽박죽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힘 있는 어떤 신이 신들과의 투쟁 속에 힘을 얻게 되고 권세를 잡아 나머지를 다 처치 없애버리고 비로소 질서가 생긴다고 다른 신화들은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이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 형태를 날이 갈수록 더 멋지게 구비해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은 처음부터 질서와 채움이 그 근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타락이라는 엄청난 불연속선이 이후에 우리와 이 첫 창조 사이의 시간을 가로지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여전히 이 창조 때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진 시간과 공간 속에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세계 속을 여러 가지로 채워넣기 시작하십니다. 자,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땅은 식물로 그리고 하늘은 새들로 바다는 물고기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셔서 더 많이 이 넓은 자리들을 채워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계는 이제 앞으로 창조될 인간을 위해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바로 이런 곳에 초대되고 있는 것이죠. 지하철을 내리셔서 아시아공원을 지나오신 분들은 꽃이 피어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 지금 피기 시작한 꽃이 가을까지 계속 여기저기서 바톤을 터치하듯이 꽃이 피게 되죠. 자, 우리는 그 공원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걸 심었을까?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여길 지나가기만 했는데 누군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거기에 이런 나무들을 심고 꽃나무들을 준비해서 봄만 되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교회 오는 길에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어준 것이죠. 자, 그런데 세계가 그런 곳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되었더니 이 세계는 좋은 것들로 가득하였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계는 그 정도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도 다음 시간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죠. 그것은 세계가, 이 세계는 잠재적인 상태에서 점차 그 잠재력이 발휘되어 무언가 실현되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동적이었고 모양도 없고 내용물도 없었던 것 같은 그 땅이 시간이 갈수록 좋은 것으로 가득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이 세계가 놓여있는 이 틀은 우리에게 제약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느끼면 얼마나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매여있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특정한 시대 속에 매여있다고, 그리고 이런 시기에 20대에 매여있다고, 30대에 매여있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또 특정한 장소에 매여있다고도 느끼죠. 나는 저 먼 곳, 좋은 곳에 가고 싶은데 여기 매여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은 우리는 이런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같은 것을 받지 않고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들죠. 자, 그러나 시간과 공간은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놓으신 멋진 것들이 꽃필 수 있는, 더 드러날 수 있는, 실현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한 공간에 더 오래 머물수록 잠재되어 있던 좋은 것들이 더 많이 현실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이고 역사의 서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창조기사를 통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세계로 너희는 초대받았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창조의 그 깊은 의미를, 내막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의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답을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면 이 성경의 선언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와서 맛보아라. 그리고 너도 이 속에 머물며 내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드러낼 때까지 살아보아라. 이 봄이 이 역사의 서막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봄은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 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런 창조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인생의 의미도 모르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세계가 지어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삶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도와 뜻과 방식을 떠올리며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돌아보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이 창조 안으로 초대받은 자들이오니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다른 창조물들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때까지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